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는 이른바 박해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로마사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록 시기가 언제쯤 될까? 아마 설이 분분합니다만은 유명한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던 시기, 64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때 쓰여진 것인지, 베드로가 직접 썼다면은 아마 그 시기가 맞을 것이고, 베드로의 제자가 썼다면 아니면 그보다 한 30년쯤 후인 96년경에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이때 그 박해는 로마를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던 그때 상황입니다만, 그때 기록된 것인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더 후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박해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지,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 편지의 베드로 전서의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크게 보면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공고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 덕목을 일일이, 어떤 대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제시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근본 도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로요, 이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나그네들에게 전해진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그 수신인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첫 번째로 그 의미를 보자면은 실제로 그 출신이 다양한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가 하면은,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입니다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자체를 표현하는 그런 말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체를 하나의 나그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 자체를 나그네로 인식하는 그런 전제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그 은혜를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표준 세번역이 매끄럽게 마음을 굳게 먹고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표현을 직역하고 있는 다른 번역본 개역이나 개역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동에서의 그 치렁치렁한 그 옷을 의상을 연상을 하면 됩니다. 먼 길을, 우리 옛날 도포도 비슷하지요?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허리를 줄로 질끈 동여야 너풀너풀 거리지 않고 먼 길을 가는데 편리한 그런 행장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옷이 흩날리지 않도록 허리띠를 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이 말은 근신하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 떠나는 사람의 정신적 자세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허리띠를 동여매는 자세에 상응하는 그런 정신적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길 떠나는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 가운데 하나가 학교 갈 때 딱 학교 앞에 정문 앞에 가면 으악 아빠 수식바 신고 왔어. 으악 도시락을 안 갖고 왔어. 학교 가는 자세가 아니지요. 요새는 사람들이 많이 으악 공항에 가서 여권 안 갖고 왔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그네로서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정신적 자세를 함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나그네는 처음에는 실제 어중이 떠중이로서 나그네를 함축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가 됩니다. 처음 나그네의 의미는 그야말로 곤고한 삶의 그 상황을 말한다면 그 다음 나그네의 의미는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인 삶의 지향을 함축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잘 것 없는 존재가 늘 고단한 삶을 산다고 느꼈을 뿐인 그런 존재가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자체 안에서 그런 어쩌면 고단한 그런 삶 자체 안에서 새로운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입장에 기반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더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제가 그대로 성경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은 한마디로 줄여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주체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지 못했던 때에 가졌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재차 강조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다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지의 시대의 욕망을 따르는 삶의 방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거룩하게 사는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지의 시대의 삶의 방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삶의 방식은 당대 이방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한 단면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편지의 수신인들은 대개 이방인들 출신이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방인들의 고대 그 세계 안에서 지중해 연변에서 그 이방인들의 삶의 실상,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주술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삶, 그 안에서 스스로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화권에서나 어떤 시대에서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모습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 젖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적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축제일을 꼽고 그 축제일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축제를 많이 하니까 좋겠다고 생각했겠지요? 일종의 운명적 질서의 질서를 따르고 그걸 지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떤 오늘은 어떤 신을 섬기는 날, 오늘은 또 어떤 신을 섬기는 날,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저마다의 삶의 안위를 보장해준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게 어떤 삶의 모습일까요? 귀신이 많은, 잡신이 많은 세계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일상적인 통념 가운데 있죠. 오늘은 손이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따져가면서 이사하는 날도 이때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결혼식 날은 이때 하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세계,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건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금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세계는 주어진 현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점처럼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고차원의 윤리도 그런 세계 안에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복 종교가 성행하는 곳에는 종교적 윤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의 윤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욕망을 신에게 비는 그런 관습만 발전할 뿐이지 결코 고차원의 어떤 삶의 윤리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대 여러 잡신들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점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온갖 조상으로부터,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저 추상적인 그런 명제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그런 엄령이 아닙니다. 바로 그 주술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 하면 곧바로 종교적이고 또 신성한 어떤 것을 연상하지만 구약 성서로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삶을 뜻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을 돌보고 심지어는 주인 없이 길거리에 나뒹구는 그 시신들을 거두어서 묻어주고 그야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구현했습니다. 주술에 의존해서 어떤 금기에 매여서 구원을 기대하는 자, 삶의 안위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상의 그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펼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방 세계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확연하게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지만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개 번역본을 다시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새번역은 해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이나 그 개정판은 구속 또는 대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하지요? 이로부터 하나의 교리적 관념이 굳혀졌습니다. 본래 개념 자체로 보면은 구속 또는 속량이 맞습니다. 그 옴니나의 의미를 직역을 하자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전쟁 포로나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속량 구속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다. 이 표현도 금전을 통한 속량의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되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오늘 현실의 많은 교회들에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사실상 주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만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우치고 그 의미를 깨우친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교리적 명제는 공허한 일종의 주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확고하게 믿는다 한들 삶의 변화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명제는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려면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 기회를 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지니려면 단지 사랑을 실천했을 뿐인 그 무고한 분이 가장 극악한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는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내가 거기에 동참했을 수도 있다는, 아니면 동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기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 무고한 희생을 강요하는 삶의 질서에 저항하고 진정을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피 한 방울 뚝 떨어져서 우리의 죄가 말끔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려면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깨달음과 삶의 실천이 없다면은 그 교리적 명제는 그저 주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을 따르는 삶이 가능한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더 이상 죽음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희망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과 같은 삶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해방을 만끽하는 삶을 누리는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삶의 실체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 어느 한 시점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한번 환기하면 헛된 생활을 뒤로 물리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종교적 차원에 한정되는 삶이거나 내면 세계에 한정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우리의 역사적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차원에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은 그 의미를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 한 가운데서 그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봅니다. 엊그저께 우리는 그 3.1절을 보냈습니다. 3.1 운동의 의미가 뭘까요? 독립국의 자주민으로서 세계 만방에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그 도의를 펼친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은 어떤 불의와 억압도 용인할 수 없다는 숭고한 정신의 발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일제의 억압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른바 국권회복입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의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권확립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흔히 그 사실을 쉽게 간과합니다만 3.1운동은 민주공화국, 왕조의 회복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바로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우리 역사에서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커다란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1절 얘기하는 대목에서는 국가로서 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일본에서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일본 친구들에게. 천황제의 나라와 민주공화국의 나라는 다르다.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3.1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당연히 너희들은 전후에서 천황제가 좋다고 하니까 천황제를 결국 택한 거 아니냐.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제 얘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3.1운동 때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했다. 절대로 왕조복고를 바라지 않았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분들의 얘기는 민주주의 얘기할 때 한국인들의 느낌과 일본의 느낌이 전혀 다른 것 같다.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하면 가슴 뛰고 쿵쾅쿵쾅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그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저는 그 분기점을 형성하는 그 이전의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가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그걸 구별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지금 우리 사회를 뜨겁게 하는 미투 운동, 나도 당했다 하는 운동 역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하나의 획을 긋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성인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것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것인지 뭐가 뭔지 많은 남성들이 몰랐던 데서 이제는 무엇이 잘못인지 확연히 알게 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다시 뒤집어질 수 없는 많은 남자들, 이 바뀐 시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제부터 큰일 납니다. 그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는 그런 역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 여러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유독 일본만 미투 운동에 침묵하는 이유. 발전된 나라 가운데서 유독 일본에서는 이 운동이 없다. 이걸 외국 언론들이 조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리한 기사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천황제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의식하고 상통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국가가 하나의 실체화되어 있다. 변경 불가능한 어떤 것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체제에 대한 순응이 강한 그런 문화적인 풍토 이른바 일본군 이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입장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침묵을 지키고 그 피해자들을 동정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많은 애를 씁니다만 그런 현상과 유독 일본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건 어떤 사회 전반적인 의식, 그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은 확연히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요청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과 삶에서 그 삶에서 우리는 사실은 한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정말 따르고 있느냐? 그 점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믿음과 삶을 지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자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